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AWCA는 창립 44주년 연례 기념 만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50여 명의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프로그램 멤버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침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상담 편지 소개합니다. 저희는 70대의 뉴욕 부부고 지난달부터 한국에 나와 있는데 12월 말쯤에나 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 플랜을 위해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 기간에 미국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아, 예.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D 약화 플랜 역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 내년도 플랜을 위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갱신할 필요 없이 금년에 쓴 것을 내년에 쓰겠다가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측에다가 전화해서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그러면 간단하게 버립니다. 또 꼭 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12월까지 한국에 계시게 되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와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가 스페셜 엔롤먼트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은 그 기간에 그 스페셜 엔롤먼트 기간에 갱신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다. 그때 와서 갱신을 해도 됩니다. 하면 이제 갱신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커버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파트 C나 파트 D를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 에이전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에이전시에서 도와줘가지고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두 개 플랜을 다 갱신해달라고 그러면은 에이전시에서 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는 전화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디케어의 지금 갱신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가을에 한국 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여쭤보신 건데 프랭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 스페셜 엔롤먼트 기간에 하셔도 되고 현지 한국에서 에이전트에 연락하셔서 바꿔달라, 뭐 갱신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금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연장 내년에 쓰겠다 그러면은
네.
아주 간단하고 전화 한 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다른 플랜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시에 전화해가지고 그 에이전시에서 이제 이런 플랜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플랜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시에서 다 해주니까요. 큰 걱정은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바꾸고 싶지 않고 현재 프로그램을 그대로 갈 생각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예, 전화는 해야죠.
아, 전화는 해야 전화만, 돼요.
네.
네, 그대로 갔겠다.
대개 이제 지금 이미 내년도 갱신을 할 거냐 하는 편지가 지금 와 있을 겁니다. 대개 와요, 이때쯤에는요. 근데 이제 그 편지 받고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화도 만약에 안 한다,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기다립니다. 그 개설을 해버리지 않고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플랜으로 연장을 시켜주든지.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를 잃으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연장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나 전화는 해서 확인은 해야죠.
네, 오늘 질문하신 분 답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AWCA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프랭클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하고 계시고요.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고 특별히 메디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쓰신다든지 하우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필아웃하는 것을 또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WCA에서는 이런 상담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62-1665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는 76세에 영주권 9년째 됐고요. 뉴저지 딸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일을 2년 동안 했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AB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케이드를 갱신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과 사실상 별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메디케이드 갱신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예, 이 질문은 영주권 9년 되신 분이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가 메디케이드를 지금 갱신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남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그 남편의 수입 그 재정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인이 그 메디케이드를 갱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의 법은 부부간의 18개월간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간을 별거를 하게 되면은 그 별거로서 이혼도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거의 부부로서 인정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9년 동안 헤어져서 살았어요. 남편은 한국에 해서 한국 시민으로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이제 여기 와서 9년을 살기 때문에 남편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 시민이란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상황 가지고 메디케이드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은 지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세요. 메디케어 A, 파트 B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세금을 내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했으면은 8 크레딧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영주권 5년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은 메디케어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30 크레딧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에 파트 A의 메디케이 파트 A의 보험료를 505불 그리고 파트 B의 프리미엄 174불
네.
그게 합하면 얼마입니까? 679불이네요.
네.
679불을 내게 되면은 메디케어 A, B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크레딧 이상이 되면은 한 달에 278불 그리고 파트 B의 프리미엄 174불 이렇게 해서 페이를 하게 되면은 메디케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679불을 내고 메디케이드를 가져야 할 입장인데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이 679불을 페이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 내요.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메디케이드가 갱신을 해야 되니까 메디케이드가 만약에 갱신이 못하게 되면 메디케어까지도 679불을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의 그 갱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남편이 한국에 별거 중이라는 걸 증명을 가져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때 한국에 있는 남편이 한국에 영주도 하고 있는 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증명을 과거에는요, 우리가 한국에 나가든지 한국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증명을 다 대왔잖아요.
네.
지금은 한국의 그 인터넷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이 잘 돼가지고 정부예요. 그 뉴욕에 있는 총영사관에 가면은 그 남편의 한국 거주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문으로 다 해줘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정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사관에 가가지고 남편의 한국 거주 증명을 영문으로 떼와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영사관에 한번 나가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의 법의 참고 상황은요. 두 부부가 살다가 1년 6개월, 18개월을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면은 공식으로 별거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18개월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느 한쪽이든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8개월 이상이면은 별거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9년 동안 한국에서 남편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증명만 해주면은 문제가 없이 메디케이드 갱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분 이렇게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궁금하실 때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하나 이렇게 모르실 때 AWCA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링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블리스와 함께하는 가을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요?
네, 가을 건강 프로젝트 저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 가을철, 특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침을 자주 하는데
네.
숨쉬기조차 어렵다.
네.
이럴 땐 우리가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폐섬유화증이 어떤 질환이고 또 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식이요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폐섬유화증 이게 네.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폐섬유화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그 폐에 폐포가 있어요. 폐포라는 거는 폐의 안에 그 세포가 그 기본 단위가 폐포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폐포라는 세포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라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폐 속에 제일 말단 부분에 있는 폐포, 이게 폐의 세포들이 사이사이에 이제 간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폐의 그 호흡 기관을 관장하는 이 폐가 우리가 잘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게 탄력성 있게 부풀어지고 수축되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가스 교환을 하는 이 폐가 딱딱해지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숨 쉬는 게 어려워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 중에 주요 네.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증상이 폐 자체의 통증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침인데요. 이 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기침이 계속해서 나고 또 숨이 차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섬유화증이 있다라면 하면은 만성 기침, 오래된 만성 기침과 또 숨쉬기조차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폐섬유화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평지가 아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더 심하다. 그리고 뭐 무거운 것을 들었는데 조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힘들다. 그리고 계단을 뭐 3층, 4층 정도만 올랐을 뿐인데 이렇게 숨이 찬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폐섬유화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치료 방법도 있겠지만 네. 심한 경우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폐 관련하니까 혹시 네. 환경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네. 독성 화학물질을 우리가 흡입한 경우에도 이런 폐섬유화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심한 대기 오염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 분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하는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화학물질이 많은 뭐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슷한 그런 환경에 독성 화학물질이 많이 장기적으로 흡입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그 폐섬유화증에 그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폐섬유화증이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들이잖아요.
네, 네.
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평소에 당뇨병이 있거나 또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폐의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사병증으로 폐섬유화증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폐섬유화증을 조금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먹는 음식이나 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폐가 딱딱해지는 이런 그 질환, 폐섬유화증은 사실 그 예후도 많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사실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런 폐의 탄력성이 이게 좀 줄어들고 딱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요법에 있어서도 이제 좀 좋은 음식이 있고 또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폐섬유화증에 좋은 음식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몸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근육이에요. 네. 이게 근육이 탄력성 있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폐섬유화증의 환자인 경우에 보면은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근력 운동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호흡만으로도 그러니까 평상시 호흡을 충분히 하고 천천히 걷는 운동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근력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뭐 생선이라든가 계란, 두부, 닭고기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고섬유질, 파이버가 많은 음식들을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뭐 아몬드라든가 호두잣, 견과류, 더도 아니고요. 딱 한 줌 정도 이런 거를 뭐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뭐 밥을 지을 때 아니면 우리가 반찬도 뭐 멸치랑 같이 이렇게 아몬드, 호두잣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함께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폐심장이 폐의 기능이 있게 가 되면은 심장이라든가 뭐 위장이라든가 주변 신체 기능도 함께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위의 기능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이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 형태와 또 소화 기능을 촉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체중이 뭐 우리가 비만한 상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되는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체력 회복을 위한 그런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폐섬유종에 좋은 음식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
네, 오메가3는 일단 우리 몸에 염증을, 쌓인 염증을 배출하는데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이라든가 중성지방을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메가3가 많은 그런 이제 뭐 영양제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오메가3가 많은 뭐 올리브오일이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제철 채소,
네.
과일에 답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제철에 먹는 과일이나 음식인 경우에는 이 폐섬유종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 특히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뭐 딸기, 블루베리 이런 과일도 좋고요. 또 항산화는 이제 활성 산소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블루베리, 라즈베리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네.
이렇게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양배추가 참 좋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양배추는 일단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블루베리처럼 항산화도 뛰어난데 또 이제 폐섬유증이 있는 환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소화도 안 되고 또 이제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배추는요 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항산화도 좋고 또 비타민도 풍부하고 또 소화하고 네.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많이 이용하셔서 드시는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임 박사님이 말씀한 과일에 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그냥 햇볕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선물 같은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D가 많은 게 또 버섯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섯도 드시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햇볕에 노출돼서 운동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